찬송가 274장입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자양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옥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 더 원하오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이 오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24페이지 점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가르쳤던 그 제자들이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들이 주님께 물음을 통해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오늘까지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궁금증도 제자들을 통해서 오늘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5절에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믿음을 더해달라고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형제를 실족해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무게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용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어서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 가르침에 대한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실족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말과 행동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별일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그것을 크게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부족한 존재임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1절에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작은 자라고 표현되는 연약한 사람들이 신앙의 뿌리를 잘 내려서 강하게 설 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와 단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되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무조건 용서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도 묻지 말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7번이라도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말은 제한 없이 끝없이 계속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매우 힘든 일입니다. 용서의 마음을 가지는 것은 정말 매우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용서의 마음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것입니다. 혼자 우뚝 서서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매일같이 배려하면서 그것을 도와주고 또 용서하기도 어려운데 반복해서 계속 잘못하는 사람을 용서해라고 하라고 살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어려운 일을 예수님께 그 어려운 일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도와소서라고 제자들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 들어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가장 작은 것을 의미하는 겨자씨를 비유로 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였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를 아주 작은 믿음의 단위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작지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호박만한 큰 씨앗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땅에 심겨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죽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작더라도 살아있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더라도 보이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살아가 있고 싹이 트고 그리고 성장하고 변화하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인가 죽은 믿음인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력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며 성장하면서 열매를 맺지만 아무리 커도 죽은 씨앗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셨습니까? 작은 겨자씨의 믿음만 있어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으면서 그 믿음이 자라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만큼 큰 믿음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만 있습니다. 작아도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준다는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일로 우리가 머리로서 해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해석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우리가 지식으로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고 계산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이해가 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느 방송국에서 성경이 이해되는가 안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토론한 그런 방송이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론으로 증명되는 것만 진실이 아닙니다. 인간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아직까지 풀지 못한 숙제가 너무도 많습니다. 저 넓은 우주를 인간의 지혜로 풀지 못한다 하여서 우주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의 머리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일, 이루실 일을 다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다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 있으면 우리가 무엇하러 믿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만을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 등으로 안 된다라고 정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든 안 된다. 안 될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딱 정해놓고 선을 걷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무엇을 하자고 하면 무조건 그것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해보지 않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더욱더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지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안 된다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또 나의 결단이 또 확고한 나머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사람의 경험으로 판단할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을 믿으면 거의 다 성경의 모든 부분이 믿겨집니다. 처음 이 1장 1절의 구절부터 막히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이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살에 이루어져 자식을 낳았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입니까? 아브라함도 어이가 없어서 엎드려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말 놀랍고 기적적인 일들이 정말 굳이 예화를 들지 않아도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뉴스를 통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태신앙인지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새신자인지 그것을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성장하는 믿음이냐, 아니면 멈춰 있느냐, 아니면 병들었느냐, 아니면 죽은 믿음이냐,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자라나는 변화되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그 말씀을 들을 때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이 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해도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은 듣는 자리,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영적으로 허약해지고 병들다 보면 죽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죽은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육체도 죽지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못하는 부분과, 그리고 우리가 음성 파일을 이렇게 전달해 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듣는지 안 듣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을 한두 번 안 듣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병들게 되고 영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지도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배고픔을 느끼듯이 느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영적인 민감함도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의 질병이 비단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강에 살아있는 물고기는 헤엄을 치면서 강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고, 그리고 때로는 강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크다고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강에 동동 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예배를 드리지만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고 믿음의 싹을 키우고 영적으로 성장하지만, 병들어 쇠약하거나 생명력을 잃은 사람은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영적으로 둥둥 떠다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넘치는 물고기와 같이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 따라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같은 사람만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고 다른 직업과 다른 이해와 다른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보는 가치관도 다 다르고 외모도 재능도 그리고 삶의 방법도 선택도 달랐습니다. 그들에게 우리와 같음을 원하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함께 같이 일을 한다 해도 서로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서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교회 안에서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품마다 다 다르고 사람들의 통해서 작은 말인데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바르게 자라나도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것을 더욱더 배려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해주라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서 내게 회개하거든 너는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 내게 실수하고 잘못을 하면 참거나 용서하기보다 경고하고 나무라는 것은 정말 너무도 잘합니다. 그거는 믿지 않는 자들도 너무도 잘하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용서하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에게 영혼을 살리고 마음으로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을 사신 분들 있고 20년 넘게 사신 분들 있고 30년 넘게 사신 부부들도 정말 용서가 안 돼요. 단 며칠 만에 이혼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도 황혼연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말씀을 오늘 듣는 이들이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든 자들에게 바로 우리 자신을 분노와 화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며 우리를 이끌어주시면서 더욱더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가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녹여져 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사랑하는 것도 있지만 바로 자기 자신을 사랑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구입니다. 하나님 용서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심지어 관계와 우리의 건강까지도 고려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기보다 작은 믿음이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용서를 통해서 배려하고 더욱더 사랑하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빗대고 소금되는 삶이 되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생명력이 있고 열매를 맺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